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보게 돼서 기쁩니다. 제 이름은 파비이고 저는 여기 B4 교회의 한 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보시는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저희와 같이 예배를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위해서 2월 17일부터 하는 디보션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되는 디보션으로 부활절에 끝나는 디보션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우리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디보션이 될 것입니다. 이 디보션은 2월 11일에 여러분이 교회 끝나고 교회에서 픽업하셔도 되고 아니면 주중 교회 오피스에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또 오늘 브랜 목사님이 레위기 이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걱정, 근심을 모두 옆에 두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마음과 영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즐기고 우리의 아버지가 올 수 있는 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구약 성서 레위기의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런 시기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오게 하여야 할 때 왜 이런 시리즈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잠시 후 제가 대답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것을 말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많이 들었던 아이디어 또는 이 진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 뜻입니까? 슈퍼마켓에서 길을 잃은 아이를 찾는 것처럼 찾습니까? 아니면 낡은 청바지에 담긴 10달러 지폐처럼 찾으십니까? 아니면 또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개처럼 찾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 모든 인간성에서 그의 모든 경이로움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이 같은 용어를 찾는다 하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를 찾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고 주님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분이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리를 찾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과 변화를 생각하는 각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게 될 것이며 많은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쫓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주님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에 힘을 기울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 곳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성경을 볼 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책으로 보는 대신 사람들이 발견한 경험한 담은 책으로 그들이 찾고 계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있는 책이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레위기 시리즈를 뛰어드는 공부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레위기에 대해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이 책은 의뢰 및 희생에 전념하는 책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것을 성경 읽기 계획이 죽을 것, 죽는 것이라고 농담으로 묘사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모호하고 종종 잘못 인용된 구절인 일부는 레위기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하고 이질적이고 피가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이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이 부분의 성경을 구시기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무한해 보이는 글이 실제적, 혁명적이고 살아있다면 어떨까요? 보세요. 이것은 우리를 찾고 계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이야기에 대해 차갑고 죽은 책이라고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해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몇 주 동안 우리는 이 깊게 레위기를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있으면 레위기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읽기 전에 미술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역사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미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몇 년 전 우리 가족은 뉴버그에서 그림 수업을 들었습니다. 자랑할 생각은 없지만 제 그림은 꽤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특히 특정 거리를 유지한 경우에서 보면 제 그림은 아주 멋있게 보였습니다. 제 그림엔 연못과 나무가 있었고 색을 바꾸는 풍경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정말 아름다운 구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가 그 그림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 몇 가지 결론을 토치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을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 연못 옆에 앉아서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특별한 곳에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룹 미술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무엇이 진짜인지 잘 모릅니다. 저는 내 앞에 풍경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룹 레슨을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실제로 강사를 보고 있는 그림을 보고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오리지널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리는 방법을 단계별로 그려야 했습니다. 즉, 제 그림은 4번과 4번, 4번, 카피, 카피, 카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거의 비슷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의 모든 그림들은 모든 같은 그림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같은 그림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의 미술 레슨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레위기와 같은 책에 많은 종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했습니다. 첫째, 레위기 같은 책을 문맥 없이 표면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여기에는 사진 또는 이미지가 강력합니다. 거기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1000개의 단어와 같이 거기에는 아주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양 문화는 이미지 또는 그림이라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동양 문화는 이야기를 전달할 때 상징과 심지어 의식에 크게 의존합니다. 어쩔 때는 글을 전달할 때 그림을 그리어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서양 문화는 아주 단어나 논리 지향적입니다. 따라서 동양 문화에서 사람들이 복잡한 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그림을 가르치며 이것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서양에서는 우리는 개요와 주장을 발전시킵니다. 복잡한 것이 있으며 목록, 많은 단어 및 논리를 사용하여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기호만 사용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동양적 사고방식에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경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림과 상징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각만으로도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책을 읽고 이러한 의식과 상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지침서로 보고 여러분은 그것들을 가리키는 뭔가 다른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여러분은 새로운 질문을 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서 정말로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책의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세 번째 책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글 그룹의 세 번째 책입니다. 그러나 이 토라에서 레위기가 구약 세 번째에서 나오는 것이 레위기가 왜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책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른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창세기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교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그 둘을 잇는 세대를 만납니다. 우리는 이 민족이 인류의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출애굽기에 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레위기와 관련된 중요한 세부사항을 얻을 수 있습니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이집트에서 했습니다. 정확하게 430년 동안 했습니다. 이것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국 역사가 200년이 넘는데 이 나라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말은 세대를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 나라의 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해방됐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 약속한 땅을 향해 나갑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혼자 생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이집트 문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어떻게 하는 일을 하는지 지켜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입는 옷차림, 매일 일을 하는 법,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정의했습니다. 이 사실은 거대한 사실입니다. 신과 관련된 이집트인 또는 신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기간엔 신과의 관계는 희생을 사용했습니다. 그때의 신들은 변덕스럽고 수많은 신에게 모든 종류의 희생을 하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신화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펴면 그들은 사막에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이집트를 탈출할 때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은 조상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고 있던 신을 만납니다. 이 신은 다른 신들과 다른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형성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레위기 첫 순간에 이것을 봅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구이든지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드리고자 하거든 너희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바쳐라. 여기 나오는 재물이라는 단어는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유대교 유대인 말로 하면 언어로 하면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단어는 헌금이라는 단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접시를 전달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근처, 가까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가까이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았다는 말과는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람들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할 때 만약 당신이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만 오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잊고 싶은 과거가 없는 사람만 오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말합니다. 부르십니다. 부자이든 중산층이든 가난하든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생겼든 유태인 가정에서 자랐든 안 자랐든 첫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나 내게 가까이 올 수 있게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누구나 아무도 올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우리에 대해 깨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실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진지한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수준에서 인류는 그 안에 부서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느낌, 부서짐을 대해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많이 보게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마, 단어는 타호르라는 단어입니다. 투마는 부정하거나 거룩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타호르는 반대적으로 깨끗하거나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요점은 사람들이 투마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타오르, 깨끗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면 무언가가 방해합니다. 깨짐입니다. 부서짐입니다. 불완전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들었던 동물 또는 양떼에서 동물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레위기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 재물이 소를 잡아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라면 흠 없는 수소로 하고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성막 입구나 여호와 앞에 바쳐라. 이제 여기에 흥미로운 세부 정보나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육류입니까? 왜 고기입니까? 왜냐하면 고기는 귀중한 상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랍스터나 스테이크나 연어나 좀 값이 나가는 그런 고기를 말합니다. 고기는 소중했습니다. 고기는 비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올 때 고기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흠이 없는 남성 고기였다고 하십니다.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한쪽 눈에 귀가 없는 어린 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리를 저는 동물을 높은 신에게 가져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당신의 최고를 원합니다. 나는 좋은 것을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왜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당신에게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비용이 드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시길 나는 이 관계, 당신과 나의 관계는 함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당신은 당신의 자신의 최고의 것을 가져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레위기 1장 4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재물을 바치는 자기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얻으면 내가 그것을 그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희생의 제물로 받을 것이다. 그는 나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고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길 보면 거기에는 텐트 구역이 있습니다. 항상 목재를 변경하고 밖에서 불을 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사장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사장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이디어는 이 제사장, 성직자가 여러분의 당신의 상처와 후회를 도울 준비를 위해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성직자들은 모든 성직자들의 모든 임무는 희생을 한 동물을 당신이 여기 4구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속죄라는 단어는 은폐를 의미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어린 양에게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점에서 희생하는 동물에 손을 대고 아마도 어떤 종류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시편 중 일부가 이 기도를 할 때의 기록이라고 믿다고 합니다. 다시 속죄라는 단어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단어는 이 레위기에서 많이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확장되는 단어입니다. 17장으로 건너 뛰면 좀 더 우리가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체의 생명은 피가 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것을 단에 뿌림으로써 너희 생명을 속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설정한 대로 동물의 피는 자신이 흘려야 할 피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는 동물이 당신의 받은 죄의 자격을 대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전 지역에 와서 동물에게 손을 얹고 당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동물의 손을 놓는 것에 대해 말하는 문자 그대로 기대다, lean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희생하는 동물의 기대입니다. 당신은 어린 양을 가지고 왔다면, 여기서 말하는 당신, 죄인이죠. 당신은 어린 양을 가지고 왔다면 그 어린 양에 의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에 당신의 무게를 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오셨다면 양과 피에 관한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이게 다 뭐야? 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레위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6절부터 9절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놓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은 다음 머리와 기름을 포함하여 그 각 뜬 제물을 단단 불 붙는 나무 위에 벌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모든 재물을 단 위에서 볼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불로 태우는 화제이며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우리가 이 장면을 대해 생각해보면 시점에서 죄를 진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심각하게 이 사람이 죄를 씻으려고 하는 장면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신자와 함께 피를 팔꿈치까지 묻히고 거기 서 있으면 진지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장면을 아무도 수동적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수동적인 추구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접근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이십니다. 강한 질서감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분이 좋은 대로 무엇이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궁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구체적으로 하십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 때문에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 정말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부는 원시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시 문화에서 나온 원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아는 범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이 신화의 그리스 신화의 팬테온 신과 구별하십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이어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절박하게 그들의 신에 대해 불안한 삶을 살고 왔습니다. 그들은 규칙 없이 살았습니다. 구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덕스러운 신을 변덕스럽고 잠복적인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당신이 당당하게 산다면 어떨까요? 당당하게 산다는 법을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서 있고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리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제단에서 멀리 있었다 해도 여러분과 신의 관계가 어디에 있는지 알리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느끼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감정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은 미래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는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 에덴 정원에서 쫓아날 때 일단 죄를 지면서 더 이상 순수하거나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투마, 죄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입히게 하셨다. 보십시오. 우리의 옷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우리의 몸을 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의 이불을 덮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지마자 하나님은 그들을 덮기 위해 동물을 이용했습니다. 성경은 피부가 그들의 수치심을 가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심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럼 그런 다음 출애굽기로 이동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통해 이동하시는 강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인들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말하십니다. 이집트 판결에서 살아남기를 원하면 양을 제물로 바치고 문설주에 피를 뿌리라고 자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곳에서 유월절이라는 용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셨을 때 그것은 믿음의 표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양이 그들의 마땅한 것을 대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진행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함께 개인적 희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은 경험 유월절을 경험했고 어디 양고기의 한 희생으로 가정을 포함한 대신으로 양이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에서는 한 나라의 죄를 덮는 희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여기 진행 상황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개인으로 시작해서 가족으로 가고 가족으로 가서 국가로 가고 여기는 패턴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사람들이 몇 세대 동안 놓쳤던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책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대략적인 이야기의 모음이 아닙니다. 이 책은 수천 년 전에 걸쳐 제작되었던 놀라운 지혜와 정확성,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탐색한 책입니다. 그럼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심지어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모든 인류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요한 1장을 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지상을 걷습니다. 그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세상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이 어린 양이시다. 누구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요. 누가 죄를 아사갑니까? 여기 히브리서 10장을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모든 내용을 정리한 신학의 책입니다.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장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똑같은 제사로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온 매년마다 죄에 대한 기억, 염소와 황소의 피해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 구절의 그림자는 진짜 나의 이미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내 그림자를 만났으면 내 몸매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제 자신이 얼마나 키가 큰지, 제 몸이 얼마나 큰지 대략적으로 알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내 그림자를 보면 아, 여기 브래드 목사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림자는 실물을 대략적으로 스케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 있는 그 시스템이 핵심이 아닙니다. 시스템은 끝이 아닙니다. 시스템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제 그냥 샘플일 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부, 이 신부는 대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신부라고 하면 꽤 단지로운 직업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신부도 마찬가지 하루 종일 하루 매일같이 비슷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신부의 일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뜻에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단번에 드려짐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매일 자기를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바치고 어떤 죄를 없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사장에겐 휴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 구역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휴게실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성직자만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12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옆에 앉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길 보면 이 제사장은 하나님 옆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질문이 생각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중 누구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중 누구라도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거나 여러분의 창조자와 연결되기 싫을 원하신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근처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평화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은 반대 방향으로 가신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느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친밀함을 느끼기를 바라며, 우리 문화에는 사실 황소나 양이나 제사장에 바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업과 학위와 관계와 소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우리가 필요한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어떤 분은 이 모든 것이 멈추길 원하시길 바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답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어느 점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대시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불만족, 혼란, 불안정, 지루함을 예수님이 그것을 없애게 할 것을 믿습니다.